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짧고 굵은 고전일기의 저자 명노진 씨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논어, 맹자를 비롯한 동양 고전들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서양의 대표적인 고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명노진 씨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전 읽기 모임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있는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고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글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도 고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고전 읽기 모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모이기 어려운 시간인 일요일 오후 3시에 모입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푼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책을 어떻게 읽냐면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모가라는 책을 저 시경을 읽는다고 치면 님께 모가를 받고 오그로들이며 보답 아니라 하면 오래 사랑하고죠.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그 부분을 펴고 같이 읽어요. 통성으로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왜 하늘천 따지 거물여 누르면 같이 했듯이
네.
우리 고전 뭐 동양 고전이든 서양 고전이든 처음부터 다 읽진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또는 자기가 감동받았던 부분 이렇게 저 체크해 와서 그 부분을 아예 통으로 같이 읽는 겁니다. 그게 또 묘한 매력이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게 뭘까 하다가 고전에 있는 어떤 구절이 자기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명노진 씨는 상당한 다독이실 텐데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 요즘은 하루 중에 언제세요?
사실은 정해놓고 읽는 편은 아니고요.
네.
정해놓고 읽는 편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됐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기보다는 이제 들어가서 좀 일찍 잠이 들었을 때 9시쯤 잠이 들으면 이제 한 1시나 2시쯤 눈이 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뭐
잠이 안 오면 이제 고전을 하나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재밌어요. 방해받는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맞아요. 그 시간이 참 좋죠.
네. 그런 시간을 정말 즐기는 거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 거죠.
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만날 수 없으니까 한 말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네네.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스티브 잡스 만나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잡스, 애플의 기술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게나. 그러니까 너무 그 애플 기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네.
친구들도 만나고 좀 가족과 함께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맞아요.
갖게나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네.
그만큼 뭐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다라는 그럼요. 그런 의미가
그럼요.
될 텐데요. 명노진 씨에게 그런 분은 어떤 분이세요?
역시 저는 공자 선생님입니다.
아하.
예. 저는 공자 선생님을 유사 이래로
네.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공자의 말씀은?
공자의 말씀은 뭐 이런 거죠. 공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씀인데 네가 하기 싫은 건 남도 시키지 마라.
맞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좀 저렴한 언어로 표현했지만
아니요. 네. 가슴이 확 와닿아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서양 고전을 이야기할 때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부터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책에도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책이 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향연 그리고 네.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 두 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향연은 이제 고대 아테네의 그 신사들이 모여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에 대한 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향연이라는 건 말하자면 파티거든요. 파티.
네, 네. 우리나라 말로 잔치죠.
잔치입니다. 네. 네, 잔치입니다. 그 아가톤이라는 시인이 이제 3만 명이 모인 관중 앞에서 시인 경연대회 우승을 해요. 그래서 우승하는 축하연 자리,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뒤풀이에 모였는데, 전날 술을 다 많이 마셔가지고, 아, 우리 오늘 술 마시지 말고 뭐 할까? 우리 그러면 얘기를 하세.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향연이고요.
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한테, 피고인 소크라테스한테 당신이 이런 이런 죄목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 스스로 변호를 해보시오 해서 소크라테스가 변호하는 것을 모아놓은 글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죠.
이 향연과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쓴 플라톤 어떤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원전 427년부터 347년까지 살았던 이제 철학자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말하자면 수제자고 플라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몰랐겠죠. 예, 정말 제자 하나 잘 둔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대학 화이트헤드라는 철학 교수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그만큼 이제 플라톤이 다양한 저서를 남겼고 또 다양한 플라톤의 사상이 그 이후로 서양 철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또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 글로 써서 남기는 그런 업적을 세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텔러였고 드라마 작가였다는 거.
네.
그래서 플라톤이 쓴 모든 저서가 다 대화식으로 돼 있어요. 희곡처럼, 시나리오처럼.
네. 네.
그래서 그걸 대화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향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사실 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인류 문화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대화편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네.
이 향연을 특히 명노진 씨가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점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시인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소크라테스도 와요. 그런데 이 아가톤은 젊은 저 귀족이고 멋쟁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아가톤 집으로 오다가 남의 집 앞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다가 와요. 근데 그 얘기를 아가톤이 듣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왜 안 와? 그러니까 예, 저 선생님 저기서 뭐 명상하다가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그래서 결국 아가톤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를 맞는 아가톤의 그 대사가 이래요. 선생님, 제 곁으로 와서 누우세요. 선생님 몸에 제 몸이 닿아서 선생님 머리에 떠오른 지혜로운 생각을 나눠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명 뭔가 또 대단한 걸 깨달으셨겠죠? 아니면 여기 오기 전에 잠시 멈추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아가톤 옆에 앉으면서 우리가 서로 만지기만 해도 지혜라는 게 충만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물이 가득한 잔에 털실을 걸쳐두면 빈잔 쪽으로 물이 흐르듯이 말이야. 그렇다면 기꺼이 자네 옆자리를 차지하겠네. 자네의 풍요로운 지혜로 내가 채워질 수 있게 말일세. 내 지혜라는 건 보잘것없어. 하지만 자네의 지혜는 눈이 부실 정도잖아. 엊그제만 해도 3만 명의 청중 앞에서 자네의 지혜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대목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두 사람이 지금 썸 타는 거거든요.
존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읽히고 그러네요.
근데 그 존경과 사랑인데
네.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이 나누는 대사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가톤이 내 옆에 와서 앉으시라고 하면은 사실 본문에 누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 시대 때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반쯤 이렇게 이렇게
네네, 걸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반쯤
예,
누워서 먹고 마시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소크라테스가 또 앉자마자 아가톤한테 말하자면 엄청 뻐꾸기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아, 자네가 더 지혜롭지. 난 별로 지혜롭지 않아. 자네는 시인대회에서 우승도 했잖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에 약하잖아요.
네.
이런 대목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보면은 이게 소년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하고는 네.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고대 그리스 시대는요. 네. 특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굉장히 심했는데 사랑은 남자끼리.
네.
그리고 결혼은 남자, 여자. 이게 그 그리스 남자들. 특히 자유민,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거의 정설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 동성애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은 남자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게 아 그럼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시대의 깊은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이니까요. 2500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좀 판이한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냥
달랐죠.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달랐죠.
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을 보이죠.
네.
예, 이 변명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해 주시죠.
아,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모함해서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억울함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재판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소크라테스 철학의 진수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그 무지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도 이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도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겸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제 철학의 출발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이거는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나는 모른다는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학문이라는 거는 완료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학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같고 소크라테스는 경고도 많이 했죠. 아테네 시민들을 만나면서 왜 자네는 이렇게 훌륭한 아테네라는 폴리스의 시민이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네, 이러고 돌아다닌 거죠.
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고전 두 편에 대해서 짤막하게 남아 만나봤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2부 퀴즈도 명노진 씨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얘기 드린 부분에서 퀴즈 내드릴게요.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그 문학적인 구성과 내용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아가톤 등의 인물이 심포지엄, 즉 만찬장에 모여서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면모와 함께 그리스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의 양상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이 책.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고전은 무엇일까요? 네, 다행히 객관식인데요.
네.
1번 일리아스, 2번 변신이야기, 3번 향연.
네.
살짝 어려운데?
살짝 그 힌트를 주시자면은 향연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어떤 의미라고 하셨죠?
심포지엄.
심포지엄.
네, 심포지엄.
매 원어가 되는 것이었었군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고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짧고 굵은 고전 읽기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Greatest Love of All.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노진 씨와 짧고 굵은 고전 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서양의 절대 고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만났던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사의 아버지라면 서양 문화의 원류, 그 맨 꼭대기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집대성해 놓은 책을 이번에는 만나보게 될 텐데요. 바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신과 인간의 변신을 다룬 그런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 하면은 제우스와 헤라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12신이 있고 뭐 수많은 신과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신의 사랑을 받았다든가 신의 노여움을 받았다든가 해서 사람에서 다른 것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오비디우스는 로마 시대 사람인데요.
네.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은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15권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양이 엄청난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천병희 선생님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완역본으로 만들었는데
네.
제가 막 기억하기로는 그게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상당한 양이죠, 이것도 네. 정말.
그러니까 로마 건국 신화이기도 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뭐 미국 작가 토머스 불핀지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많이 접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신 이야기의 그냥 일부를 좀 쉽고 재미있게 우리는 접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통 우리가 이제 토머스 불핀지 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토마스 불핀치는 사실은 그 전에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영어로 쓴 것에 불과한 사람이고요.
음흠.
그런데 이제 좀 재밌게 썼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스토리를 재밌게 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작자들은 오래전 그리스 사람들인데요.
네.
오래전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처음 정리한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시인 호메로스하고 헤시오도스가 이제 제일 처음 정리를 했죠.
네.
이게 아마 기원전 8세기 9세기 때 일이고요. 기원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리한 사람이 기원전 한 2세기쯤 있었던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어로 썼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책이. 치명적인 약점이라서 이것이 잘 전해져 내려오질 않았는데
네.
지금 물론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들어서 오비디우스라는 불세출의 작가가 딱 나타나서 라틴어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리를 딱 해놔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변신 이야기고 변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버전으로 번역되면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라, 포세이돈, 아폴론, 하데스 등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 신들이 그 의인화돼 있잖아요.
네.
사랑, 질투, 복수, 뭐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상징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읽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제우스가 그냥 틈만 나면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자녀가 많은지.
아니 왜 그렇게 바람을 피고 왜 그렇게 자손이 많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이제 그게 역으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역으로 추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육룡이 나르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성계가 자신의 그 4대조까지 이렇게 저 미화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 아닙니까? 예, 용비어천가. 그래서 그리스 또는 그리스 주변에 그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 동네는 조상이 제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조상이 뭐야? 지렁이신. 이건 격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촌장이 이 마을 촌장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고 나오더니 아 내가 계시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20대조 할머니하고 제우스하고 관계가 있었다. 결국 우리는 제우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엮어서 야 우리 마을도 제우스가 시조야. 우리 마을도 우리 국가도 제우스가 시조야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된 게 아닌가.
저 명노진 씨가 써놓으신 바로 이 대목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정말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을 겁니다.
네. 변신 이야기에는 뭐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명노진 씨가 꼽는 최고의 이야기는 뭔가요?
제가 꼽는 최고의 이야기는 나르키소스 얘기입니다. 나르키소스. 이제 나르시소스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나르키소스는 굉장히 미소년이었는데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거부당한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입니다만 이제 사랑에 거부당한 나르키소스의 사랑에 거부당한 여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렇게 잘나고 멋있는 청년이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쟤도 한번 사랑을 거부당하는 게 뭔지 맛보게 해주세요. 근데 신이 그걸 들어요.
네.
들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물가에 비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 근데 그걸 가서 그냥 나르키소스가 괴로워하고 목 놓아 울고 하는 그 장면이
네.
아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절실했어요.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목숨까지 잃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사랑도
네.
내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 사랑 안 하거든요.
멋진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사랑도 네. 결국은 자기의 표현이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완역본을 읽어보면 어찌나 절절히 표현을 했는지 아, 그걸 읽으면서 그래 사랑이란 건 이런 거지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읽었죠.
그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고전입니다.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의 책 함께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고전이 바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두 편의 서양 고전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를 명노진 씨의 안내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제목은 익숙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뭔지 또는 번역이 제대로 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영국으로도 접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만화로 된 거라든지 축약본이라든지 편집된 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상당히 두툼한 책이거든요.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호메로스가 쓴 것을 완역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해요. 자, 일리아스는 뭐냐면 일리아드 또 일리온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리온은 그 당시에 도시 트로이의 다른 이름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북부에 있었던 도시예요. 이 북부에 있는 도시를 그리스 연합군들이 대거 쳐들어가게 되죠. 왜 쳐들어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세 여신의 다툼부터 시작합니다. 아테네와 아프로디테와 헤라가 이제 결혼식장에 떨어진 황금 사과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 사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써 있었어요. 네.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데 판정을 못 내리니까 제우스가 제우스한테 가서 물어보자. 근데 제우스는 더더욱 판정 못 내리죠. 왜냐하면 헤라는 자기 부인이고
네.
아테네는 자기 딸이고 또 아프로디테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 딸 또는 자기 이모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편들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가정 분쟁이 네.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거는 인간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가 바로 파리스입니다. 파리스.
아, 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네.
그런데 더 트로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헐리우드에서요. 파리스를 누구를 캐스팅했는지 아십니까?
고민스러웠겠는데요. 제일 잘생긴 남자 누구죠?
올랜도 볼룸입니다.
아, 네.
저는 그 캐스팅에 100% 동의합니다.
네.
잘생겼으니까요. 어쨌든 파리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파리스가 또 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주면 나한테 뭘 줄 거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헤라는 당신한테 권력을 주겠다. 아시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니까 어떤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니까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스가 나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명도진 씨는 뭐 드릴까요?
저요?
네.
근데 아프로디테일 것 같네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니까 아프로디테를 네.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준다고 그랬지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준다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스의 도시의 하나의 왕이었던 메넬라오스.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입니다. 헬레네.
네.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하러 가죠. 이 스파르타 왕이었는데요. 동맹을 맺는 척 하면서 스파르타를 찾아가는데 파리스가요. 트로이 왕자의 그 저 이름으로
네.
찾아간 순간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 에로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화살을 쏴라. 그래서 그 연회석상에 들어서는 순간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헬레네의 가슴에 탁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인 헬레네에게 그 잘못된 화살이 박힘으로써
사랑의 화살.
예, 그 잘생긴 파리스하고
반하게 사랑에 되죠.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메넬라오스가 또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가는 며칠 가 있는 사이에
네.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네.
그런데 헬레네는 결혼하기 전에 구원자들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헬레네한테 어떤 위협이 생기면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음흠.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영웅들이 헬레네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가는 것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이 벌어지죠. 트로이 연합군과 그리스 연합군. 결국은 마침내 오디세우스의 지략에 의해서 목마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 성 안에 10년 동안 난공불락이에요. 음흠. 이 트로이가 워낙 잘 지어진 성이라서 목마를 집어넣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최후의 그리스가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이 영웅들의 싸움 이야기. 그리스의 최고 영웅은 아킬레우스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이야기가 이 전개가 되고 그리스 연합군이 성공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리스로.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10년을 더 방황을 해요. 10년도 모험을 해요. 왜냐하면 포세이돈의 아들 신을 죽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에서 구조도 당했다가 난파도 당했다가 또 어떤 여신과 칼립소와 또 7년을 살았다가 겨우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 페넬로페는 정조를 지켰지만 108명의 구원자가 구원을 하면서 살림을 축내고 있어요.
이때 구원자도 많기도 많아요. 구원자가 100명.
왜 그러냐면 오디세우스의 재산이 다 나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왜 기다리냐. 실종 신고한 지 3년 지나면 법적으로도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재산 다 축내고 맨날 잔치려고 했는데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 구원자들을 다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이산 가족 상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네. 이제 오디세우스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오디세우스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좋아요.
그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한테 활을 쏘면서 이제 물리치거든요. 네, 활을 쏘면서 물리치는 그 부분. 이야,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을 쏩니다. 자. 바보 같은 시합은 이제 끝이다 하면서 말을 끝내는 동시에 오디세우스는 안티노우스에게 칼끝 같은 화살을 겨누었다. 안티노우스는 그때 손잡이가 둘 달린 아름다운 황금잔을 들어올려 그의 입으로 가져가 포도주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하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그 많은 구원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죽음의 검은 운명을 드리우게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화살로 안티노우스의 식도를 정통으로 맞췄다. 오디세우스가 이 안티노우스는 구원자들,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의 대표인데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아유 저 노인이 무슨 화를 나한테 쏘겠어? 그러면서 포도주를 탁 마시고 있는데 마시고 있는 사이에 화살을 쏴서 식도를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관통을 시키니까 이 들고 있던 포도주 잔을 팍 놓치는데 그 포도주 잔에서 그냥 포도가 그냥 분수처럼 팍 퍼지면서 쓰러지면서 안티노우스가 또 발로 식탁을 걷어차요. 그러니까 걷어차니까 여기서 음식이 쫙 떨어지는데 표현을 보세요. 빵과 음식이 마치 포도주처럼 빨아들였다.
네, 이야기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연극으로,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류 최고의 이야기꾼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드라마틱한 예. 고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한 그 말씀을 명도진 씨가 간략하게나마 해주셨는데요. 명도진 씨는 뭐 지금도 말씀하실 때 아, 정말 연기자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혹시 그 올랜도 볼룸의 배역 파리스 역이 탐나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거 드릴까요?
아, 주실 겁니까? 왜냐면 그 파리스는 굉장히 나약한 인물로 나와요.
네.
그런데 그 트로이의 왕자가 이제 여러 명인데 파리스의 형이 헥토르거든요.
네.
헥토르가 굉장히 멋있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헥토르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더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가 누구였냐면
저는 아킬레우스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아킬레우스는 이 양반이 했어요. 브래드 피트.
아 네. 욕심 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저 브래드 형한테 양보를 해야죠.
아, 네네.
브래드 피트는 딱 그 저 아킬레우스 역할에 너무너무 잘 맞았는데
네. 근육 울룩불룩 아, 해가지고 네. 멋있었어요. 네.
헥토르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용감한 아. 그런데 최후의 대결에서 아킬레우스한테 져요. 안타깝게.
네, 맞아요. 네.
이제 비운의 사나인데 굉장히 네.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헥토르가 차라리 헥토르.
탐나시는군요. 지적인 네. 헥토르 그럼 가겠습니다. 예. 아, 짧지만 강렬하게 고전을 만나는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세요.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그 문학적인 구성과 내용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심포지엄, 즉 만찬장에 모여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고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요. 1번 일리아스, 2번 변신이야기, 3번 향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명도진 씨에게도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첨을 통해서 명도진 씨의 사인이 담긴 짧고 굵은 고전 읽기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트로이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조시 그로반의 Remember 듣고 올게요. 네, 오늘 명노진 씨와 함께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책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야기가 재밌기는 하지만 신들 간의 관계에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서양 고전 보면은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메모지를 좀 옆에 두고 계보를 그려가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명노진 씨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계보가 얽히지 않게 이걸 다 만들었을까? 왜냐면 계보가 정말 복잡해도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뭐였지?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서 보고
아, 절대 이거 절대 이거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마스터할 네.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동양 고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은 고전 책들은 정말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집어 던지기도 많이 했고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 집어 던져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오디세이아나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네.
앞에 800페이지까지는 본문이고요. 뒤에 이제 200페이지는 뭐냐면 앞부분은 인명, 뒷부분은 지명, 사전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인명, 지명, 사전이 따로 네. 있을 정도군요.
이 책에 붙어 있는, 이 책에만 나오는 인명과 지명, 사전이 붙어 있고 그 뒤에는 또 지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양장본이거든요. 양장본 책을 딱 세워놓고 칼로 여기를 잘라요.
아.
네, 칼로 여기를 자르고 또 지명되는 부분 또 자르고.
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분리한 다음 이쪽에 굵은 저 두꺼운 종이를 대서 본문 책 하나 만들고
네.
또 찾아보기 책 하나 만들고 지도책 하나 만들고 그러면서 읽어요. 왜냐면
그거 괜찮대요.
네, 왜냐면 여기 읽다가 뒤로 갔다 또 앞으로 맞아요, 갔다가 또 맞아요. 지명 갔다가 이러면 짜증이 나서 못 읽거든요.
역시 책을 많이 네. 읽어보신 분은 다르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자르는 걸 보고 저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네. 아빠 그 책을 이렇게 안 아끼세요.
책을 훼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얘야 책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아빠 머리는 가득 차게 된단다.
네. 명언입니다.
네. 네. 너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사람들이 다 수학 참고서 영어 참고서가 다 있었거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카매.
맞아요.
근데 네.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앞에만 새카매. 생각나시죠?
맞아요.
앞에만
맞아요.
새카맣고 예. 뒤에는 하예요.
그래도 앞에 새카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을 험하게 들어서 잘라서 네. 그걸 찾아가면서 읽고 그래도 얘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린이용 버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만화 일리아드 오디세이 또 만화 그리스 로마시나부터 읽는 거예요. 네. 아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문으로 된 게 또 있어요. 다양한 버전들 그거 읽고 그다음에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리아스 읽고 나서 다 이제 오디세이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잘라서 읽고
아까 그 노노 읽을 때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좀 더 쉬울 것이다라는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서양 고전은 어떻게 순서를 좀 잡아볼까요?
사실
일단은 좀 만화로 접하고 그리스 로마시나
지금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한 3천만 권 정도 나갔는데
3천만 권
네, 만화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네, 맞아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라는 그 20권짜리 전집이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웬만한 집 가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네. 한 발짝도 더 못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네. 이제 재밌으니까 읽게 돼요.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그걸 읽은 다음에는 이제 산문으로 된 그리스 로마신화가 또 있어요.
네.
이윤기 선생이 쓴 거.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이 쓴 거를 읽고. 그 다음에는 뭘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아하.
그리스 이야기 그리스사라는 걸 저는 읽었습니다. 이야기 그리스사와 이야기 로마사. 네, 그 두 권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이제 김원익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정도 읽고 변신 이야기 읽고 일리아스 오디세이 읽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신 이야기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흡사한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변신 이야기에 미다스 왕 얘기가 나와요. 이 미다스 왕은 이제, 영어로는 마이더스인데, 마이더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왕이 네. 미다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다스 왕이 그 황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손을 가졌다는 설 말고 다른 설이 또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폴로 신하고 판 신하고 그 음악 연주 대결을 벌여요. 예. 그런데 아폴로 신은 음악의 신이거든요. 음악의 신을 음악 연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아폴로 편을 드는데 이 미다스 왕은 또 어리석게 판 편을 들어요. 그런데 아폴로 신이 이겼죠.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벌로 미다스 왕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미다스 왕이 왕인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데 이발해 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다스 왕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발사가 동굴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48대 경문왕이
네.
경문왕이 귀가 당나귀 귀였다는 설화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이 왕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은 복두장이라고 하는데 복두장은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대밭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설화가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미다스 왕의 이야기가 먼저예요. 경문왕 설화가 먼저예요.
미다스 왕 설화가 먼저죠.
그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 거군요. 우리나라로.
미다스 왕 설화가 네.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퍼져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퍼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됐고 간다라 미술은 신라까지도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설화도 같이 전해진 거죠.
예.
설화도 같이 전해졌는데 이건 저의 추측인데 경문왕 시절에 아마 왕한테 불만이 많았나 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을 농담의 어떤 소재로 삼지 않았나. 당나귀 귀라고.
네. 이제 같은 설화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또 배경을 알게 되면 상당히 흥미롭네요.
아,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삼국유사 읽으면서. 네. 이거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유사점을 발견하면서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흥미를 네. 느끼면서 읽었죠.
오늘 좀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고전을 현대적인 해석과 맛깔스러운 입담으로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고전의 세계로 항해를 좀 준비하려는 야 명노진 씨도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결심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짧고 굵은 고전 읽기라는 책을 쓰고 나서
네.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독자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나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보거든요. 그때 저에게 인상 깊은 리뷰를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구영희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말대로 야 명노진도 하는데 나도 해봐야지.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명노진 씨가 잘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였는데요.
아니 전혀 네.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도 저는 상관없는데 네. 전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래서 촉발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요. 동기부여를 네. 해주시니까.
아니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저 개그맨 선배 전유성 선배는 그런 책도 썼어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아하, 기억나요.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전을 불친절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쉬운 것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하나의 책만 정해서 한번 고기를 한번 파보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읽는 즐거움.
네.
이 독서의 기쁨과 쾌락을 알려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절대 고전 12편 실려 있는데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논어부터 시작하십니다.
역시 논어부터. 논어. 예. 예, 역시 공자의 논어부터 네. 시작을 하시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이 책의 그 소제목을 보고는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이 첫 번째 소제목이더라고요. 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고전을 접했을 때
네.
이름은 들어봤고 제목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게요.
네, 뭐 예.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고 그러죠. 고전이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책.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겁을 먹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또 고전이 한꺼번에 다 보여주질 않아요.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조금. 그 조금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네.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인류 지혜의 보고인 네. 고전의 그 바다에 한번 풍덩 빠져보고 싶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명노진 씨 만나봤는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플라톤의 작품으로 사랑에 관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전. 정답은 3번. 향연이죠. 향연.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긴 시간 고전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노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소설가 김탁환 씨의 신작 조선 마술사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음악은 바네사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맥나시 함께하는 Love Is입니다.